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매 순간 자라가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인생의 일생입니다. 걸음걸이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음식 먹는 법도 배워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움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운명은 교육에 달려있다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는 교육이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가르침과 배움이 모든 영역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침의 큰 스승이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세 가지였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맡겨진 큰 사명인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는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공자도 자녀에게 황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황금의 책을 남겨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의 책으로 인간을 교육하고 가르침으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황금을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오래가고 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땅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그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안팎으로 이겨내는 힘도 가르치는 교육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나라를 잃었을 때 성전 중심의 중앙 집중식 예배 형식도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저들은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쇠마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틀 위에 서서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민족적인 탄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스승인 랍비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훌륭한 성공적인 인격들을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유대인되게 만든 힘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스승을 통한 세마 교육, 집에서는 부모를 통한 가정교육, 이 두 교육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서 자세를 잡아주고 또 고쳐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가르치고 자녀들이 배웠던 신명기의 말씀은 어린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신명기를 하루에 두 번씩 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 강론함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평생 지속되었고 반복해서 교육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그들이 외우고 가르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쉐마 들어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암송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교육의 방법으로서 부모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바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입,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이것을 외워야 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손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집 안에도 붙이고 밖에도 붙여서 언제나 보고 읽도록 그리고 암송하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잊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잘 경외하고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면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 세마 교육의 가르침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번영하고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요 옷에 잉크가 묻고 동시에 성경인 토라에 잉크가 묻었을 때 어디부터 잉크를 닦느냐? 옷을 먼저 닦지 않고 빨지 않고 율법적인 토라에 묻은 잉크를 먼저 지웁니다. 길가에 책과 돈이 동시에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줍느냐? 유대인들은 여러분은 뭐 죽겠어요? 돈 죽겠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책을 줍는데 책을 먼저 줍고 부모와 랍비 곧 선생님이 동시에 위급할 때 누구를 구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 구하겠어요? 말할 필요 없죠. 부모 구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승을 먼저 구합니다. 좀 다르잖아요. 뭔가 행동 방식이나 사상 방식이나 철학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하고요. 이들은 가르치는 스승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또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신뢰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적은 유대인의 소수민족. 세계 과학자와 미국의 탑 과학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많은 돈을 80%가 유대인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2억 명인데요. 미국 인구 2억 명, 그 가운데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미국의 돈 80%를 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쉐마 교육을 통해서. 믿습니까? 쉐마 교육.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이 들죠?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도 채찍과 꾸시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을 오냐오냐 하면 나중에 상투 잡고 흔든다 이 말. 해출리로 다뤄야 됩니다. 자식들은. 왜냐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믿음 좋은 성도가 되려면 훌륭한 성도가 되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려면 처음서부터 믿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잘 안 고치지더라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여러분 아무리 쉬운 것일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배우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쉽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세미하게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3,000명이라는 초대교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3,000명이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처음 믿게 된 3,000명의 교인을 영적으로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유치원생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유치원, 영적 유치원생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은 초대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이요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인 사도를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사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생활이 빠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르되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는 영적 유치원생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큰 스승을 준 것은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스승이 사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구원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황무지 들판에 버려진 들짐승들처럼 그저 먹는데 마시는데 집중합니다. 이기적인 온갖 탐욕의 욕심을 부리고 그때나 옛날 소돔 고모라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도 인간은 섹스에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수치와 황폐와 저주와 비극과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만물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스승인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38절에 보면요. 그런 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째야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이 말이죠.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22절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 바 되어 그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풀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내용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침을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르치는 사랑,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10절에 사도가 가르친 복음의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이 복음의 요약이거든요. 이 복음을 스승 사도가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인 사도들의 맥락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의 증거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멋진 구절이라고 가장 좋은 구절이라고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타락 그 다음은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 성육신하신 복되신 예수님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직접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스승인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후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의 선물,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이제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영적 유치원생들인 초대교인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스승인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승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수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의 수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고 참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죽음과 무덤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스승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오늘 이 목사의 설교의 가르침이 이 문제들을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목이 빠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사도를 대신해서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이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스승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 못 받습니다. 스승님 목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은 오직 스승인 사도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스승인 이 설교자, 이 목사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절간의 스님이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관도 갓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짓 도사들도 점쟁이도 꾸쟁이도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맹쾌한 답은 스승인 사도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풀어서 쉽게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밖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목사의 설교, 이 가르침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네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듣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고 귀 밖으로 듣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꼭꼭 들여가지고 막 그냥 코를 끼가지고 끌고 가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소리를 세워서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미래에 다가오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차별되는 이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는 것과 배워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믿습니까?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의 설교를 구원의 메시지임을 철저히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구원의 진리를 풀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요, 설교자의 목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물,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구원의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의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승인 사도가 가장 기뻐하는 제자의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승인 목사의 설교를 사모하고 가르침을 잘 받을 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직접 가르쳤다는 말은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의 가르침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 무시해서는 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도자여 스승이여 설교자였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듣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과 교회 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나 영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왕초보로서 유치원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스승인 사도들을 사모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꿀과 꿀송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잘 배우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본 스승의 사도들은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사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람되고 사도들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사도들의 말미암아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기쁘게 하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뭘 사도를 공격하고 반박하고 이 스레반을 죽이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죽이려고 하면은요 그 성령충만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잘하니까 사도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 성령충만함이 임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 부흥의 성순환이 초대교회는 충만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순종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증거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전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사람마다 두려운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요. 같이 썼다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 따라 나누어 줬다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 이게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은 초대교회의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르침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못 씁니다. 그리고 스승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얼마나 잘 받았는지 날마다 성진이 같이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친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가르침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오늘 자기의 잉여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금 기꺼내어 많은 던지듯이 어디 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동양의 뜻이 없대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길 있는 자를 팔아서, 발 있는 자를 팔아도, 팔아서 사도들을 팔 수도 없다. 이러니요, 칭찬 듣죠. 이러니 칭찬 듣죠. 오늘날 교회가 무슨 모습입니까? 이래 칭찬 듣겠어요? 자기 것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들의 모임. 우리는 이타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천입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영적 스승의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다시 똑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두 번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걸 증거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스승의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했는지 다시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사도행전 4장 넘어가서 32절, 35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든 모든 무근을 서로 성령하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리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이래야 되거든요. 그때 교회는 그러고 오늘날 교회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 아니에요. 그래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어떤 거는 다르고 어떤 거는 같아야 됩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스승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생활 모습 두 번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 모습과 교회가 닮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가졌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승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가르침과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록입니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가르침 목적입니다. 뭐 때문에 기록했겠어요? 책 한 권 더 보태려고? 이 세상에 책이 넘쳐나는데요. 그게 또 성경책이라는 것을 하나 더 보태려고 성경책이 발간이 됐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내세를 가르치고 영원한 미래의 운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믿음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도 실질적인 실천과 교육을 언제나 동시에 했습니다. 언제나 교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의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천과 교육으로 전결케 되는 의식이었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후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건들의 교훈을 기록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기념비를 보면요, 여호수아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갈라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장 깊은 중앙 지점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돌을 주어라, 전부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주어라. 요단강 가장 깊은 가운데 사람이 그냥 가서 주워올 수 없는 그곳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그 마른 길을 걸으면서 돌을 주워 나온다.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 열두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 이것을 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요단강에서 이 물을 건널 수 없을 때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발에 들여놓으니 이 물이 갈라졌다.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강이다.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을 이 도로를 통해서 가르쳐라. 이 돌은 저 요단강 깊은 한가운데 있던 돌이다. 저기 사람이 가서 건져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마른 길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너면서 주스 온 돌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야 복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의 비의 사건을 매우도록 돌려서 가르쳐주라.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의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것도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 배워놓으면 쉽습니다. 재미납니다. 복이 따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기도에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 믿음이 좋아도 나만 잘 믿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잘 믿고 끝나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가르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믿고 끝내버리는 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스승인 목사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잘 받아서 자녀에게나 교회할 그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로 확대되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가르쳐지고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이들, 젊은 아이들에서 비롯해서 여러분 중고등부, 초등부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더 심한데요. 괴물입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래도 좀 달라요. 이 다른 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이 중에 훌륭한 인물이 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끝나면 배우고 확신하니까 알아.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이 인간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한 인격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배워서 확실한 일에 확고한 믿음에 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순종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갱성하기로 자신이 청산을 짜니까 자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고 사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들 쪽에 여러분들이 저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고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근심을 하고 어떤 성도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잠 못 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만든 사람 복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없느니라고. 유익이 없느니라고.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종교 함께 하라.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교회에서 영적 스승도 꼭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스승이 목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 영적 스승이 여러분을 섬길 때 불신과 불순종으로 스승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영적 스승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볼 때 여러분 자신이 힘든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힘드네 라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스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스승이 기뻐하는 제자는 어떤 자세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세 가지. 특별히 세 가지를 스승의 주의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영적 스승인 부모나 스승인 선배자 목사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믿고 존중하며 따라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목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경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믿음에 믿는 가정,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요. 이 목회자인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목회자를 아주 존경히 여기는 가문은 계속 존경히 여깁니다. 그런데 없인 얘기고 뭐 대수롭장기 얘기는 그 장로 집안이나 집사 집안에 이게 내려옵니다. 내려져 있어요. 자식들이 반드시 그럽니다. 깨물게 여깁니다. 존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스승에게 스승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중심 없이 불신과 의심하는 관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승인 부모, 스승인 설교자 목사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믿고 따르세요.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스승을 믿고 신뢰하고 결과가 있든 없든 일단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반항하는 교인, 제자를 볼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잘하지는 못해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인을 볼 때 목회자의 스승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첫째로 진심으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하고 메일로도 카드로 선물로 요즘 뭐 이런 루트가 얼마나 많아요. 또 사역도 함께하는 도움는 사역으로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받들어주는 기도의 손을 받들어주는 이런 사역으로 함께하고 음식도 함께 먹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의 마음이잖아요. 감사.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할 때 스승은 참 보람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루는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고 축하해주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결혼식장은 뭐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대나라는 그 돼지 고기에 버금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결혼식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소송 대상이 된대요. 그처럼 포도주가 아주 귀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핵심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든 이해가 되던 말씀이든 쓴소리든 단소리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알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부어서 떠다다가 연회장과 모든 사람 나누주라. 근데 금방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다시 잔에다 부으니까 포도주가 되어 나왔어요. 포도주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너무너무 칭찬했어요. 너무너무 칭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는 나중에는 그냥 물을 타가지고 그냥 주는데 당신은 어째서 지금 중간에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세상에 이런 맛을 처음 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 제 설교를 들으려고 올 때 마음 어떻게 해서 오늘도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할까 이렇게 왔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린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믿는 자의 스승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흐드린 물이 극상품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났을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아무 대꾸 없이, 군말 없이 순종한 여인들,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이 인간관계 서열에서 오는 이런 어떤 명령이나 대화나 인간관계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이 공동체 생활이지만은 그 세상에서 직장 생활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설교자의 말을 듣는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세상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런 말 저는 자주 들었어요. 그러면서 토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대로 복종할 때 복종하고 손해보고 마느냐? 아닙니다. 상상을 채우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해보세요. 왜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은혜와 축복이 없고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겹치는 줄 아십니까? 그 근본 원인은 스승인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이 15절부터 여러분 68절까지 장장 53절의 내용 분량에 불순종의 모든 저주받은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6절로 68절에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면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저주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파송하셔서 가르치는 영적 스승으로 여러분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 말에 영적 스승의 가르침의 말에 기쁘게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뛰어나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면 평화와 형통과 기적의 은혜가 축복으로 임하지만은 불순종할 때, 토를 달 때 모든 저주스러운 일들이 가정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개인의 앞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들어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존중이 얘기할 스승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파송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목회자, 설교자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이 스승을 수십 년간 준비해서 여러분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인 사도 대신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승인 목사가 가장 기뻐하는 제자의 자세와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하면서 했습니까? 스승인 목사의 설교를 사모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런 제자들, 이런 성도들, 이런 직분자들이 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